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5일 목요일입니다.
오 거룩한 밤별들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밤이세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며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려는 영광의 아침 동이 떠온다 경배하라 천사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이세 찬란한 별빛 인도함을 따라 동방의 박사가 찾아왔네 신앙의 불빛 인도함을 따라 주님의 품 안에 안기려네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밤이세 주께서 죄의 사슬 부르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다 같이 사랑하세 영광의 찬송 함께 불러보세 거룩한 주의 이름 찬양해 경배하라 천사의 깊은 소리 오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요한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 맨 처음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셨다. 그분은 맨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생겨나지 않았다. 그분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이 생명은 모든 사람을 비추는 빛이었다.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나 어둠이 그 빛을 알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었다. 그는 사람들에게 빛에 관한 것을 알리려고 왔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그 빛을 통하여 빛에 관하여 듣고 믿게 하려는 것이었다. 요한은 스스로가 그 빛은 아니었다. 그는 오직 그 빛에 관하여 증언하는 사람으로 왔을 뿐이다. 모든 사람을 비추는 참빛이 세상으로 오고 있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다. 그리고 세상이 그분을 통하여 만들어졌는데도 세상은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분이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분의 백성은 그분을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분을 맞아들인 사람들, 곧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태어난 자녀가 아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욕망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고 어떤 남편의 결정에 따라 태어나지도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 말씀은 사람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영광은 아버지의 아드님에게 따르는 영광이었다. 그리고 그분께는 은혜와 진리가 넘쳐났다. 요한은 사람들에게 그분에 대해 증언하여 이렇게 외쳤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훨씬 더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는 모두 그분의 흘러넘치는 은혜에서 복을 넘치게 받았다. 하나님께서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셨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뵌 적이 없다. 그런데 외아드님 스스로가 하나님이시며 아버지와 가장 가까운 분이시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보여주셨다. 예루살렘의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그가 누구인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요한은 조금도 숨기지 않고 분명하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그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엘리야입니까? 요한은 아닙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였다. 그들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그 예언자입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나는 그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들이 마지막으로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입니까? 우리 물음에 답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우리를 보내는 사람들에게 가서 당신이 누구인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인지 말해주십시오. 요한은 예언자 이사야의 말로 그들의 물음에 대답하였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여라 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목소리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바리새파 사람들도 몇이 있었다. 그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어찌하여 세례를 줍니까?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는 여러분이 모르는 어떤 분이 서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끈을 풀어드릴 만한 사람도 못 됩니다. 이 일은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 마을에서 있었던 일이다. 요한은 그곳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이튿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하였다. 보십시오. 세상 죄를 없애주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서 오십니다. 내가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위대하십니다. 그분이 나보다 먼저 계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내가 말하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나 자신도 누가 그분인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에게 누가 그분인가를 알리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요한은 이렇게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와 그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처음에는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성령이 내려와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볼 것이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줄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이분에게서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다음 날 요한은 제자 두 사람과 함께 다시 그곳에 와 있었다. 그는 예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아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다. 요한과 함께 있던 두 제자가 이 말을 듣고 예수의 뒤를 따라갔다. 예수께서 몸을 돌려 그들이 따라오는 것을 보고 물으셨다. 너희가 무엇을 찾느냐? 그들이 말하였다. 랍비님,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뜻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와서 보아라. 그래서 두 사람은 예수를 따라갔다. 그들은 예수께서 묵고 계신 곳을 보고 그날을 그분과 함께 지냈다. 때는 오후 4시쯤이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라간 두 사람 가운데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였다. 안드레는 곧장 자기 형 시몬에게 가서 우리가 메시아를 찾았어요 라고 말하였다. 메시아라는 말은 그리스도라는 뜻이다. 안드레는 형 시몬을 예수께 데리고 갔다. 예수께서 시몬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제부터 너는 게바라고 불릴 것이다.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이다. 다음 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기로 하셨다. 그때 빌립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함께 베세다라는 마을에서 온 사람이었다.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말하였다. 모세가 어떤 분에 관하여 율법책에 쓴 것을 읽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자들도 그분에 대해서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마을 사람 요셉의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빌립에게 이렇게 대꾸하였다. 나사렛이라니? 나사렛에서 어떻게 좋은 것이 나올 수 있겠소? 빌립이 대답하였다. 와서 보십시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두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사람이야말로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여쭈었다.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빌립이 너를 찾아가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구나. 그러나 너는 앞으로 그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일들을 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덧붙여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넓고 넓은 우주 속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은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런 천국 떠난 사람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수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구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사사함 54호이며 우편번호는 07582입니다.
제 맛을 보.
창세기 제42장. 야곱은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서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얘들아, 왜 서로 얼굴들만 쳐다보고 있느냐? 야곱이 말을 이었다. 듣자 하니 이집트에 곡식이 있다고 하는구나. 그러니 그리로 가서 곡식을 좀 사오너라. 그래야 먹고 살지 가만히 있다가는 굶어 죽겠다. 그래서 요셉의 형 10명이 곡식을 사려고 이집트로 갔다. 야곱은 요셉의 아우 베냐민만은 형들에게 딸려보내지 않았다. 베냐민을 같이 보냈다가 무슨 변이라도 당할까 보아 겁이 났기 때문이다.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곡식을 사러 가는 사람들 틈에 끼었다. 그때 요셉은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세상의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파는 책임을 맡고 있었다. 요셉의 형들은 거기에 이르러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요셉에게 절을 하였다.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곧바로 그들이 형들임을 알았다. 그러나 짐짓 모르는 채 하고 그들에게 엄하게 물었다. 당신들은 어디서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먹거리를 사려고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때 요셉은 형들을 두고 꿈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온 것이 틀림없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아닙니다, 총리 어른. 소인들은 그저 먹거리를 사러 왔을 뿐입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자식들입니다. 소인들은 순진한 백성이며 첩자가 아닙니다. 그가 말하였다. 아니요, 당신들은 이 나라의 허술한 곳이 어디인지를 엿보러 왔소. 그들이 대답하였다. 소인들은 형제들입니다. 모두 열둘입니다. 가나안 땅에 사는 한 아버지의 아들들입니다. 막내는 소인들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잃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 말이 틀림없소. 당신들은 첩자들이요. 그러나 당신들이 진실을 증명할 길은 있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막내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지 않으면 당신들은 여기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나지 못하오. 당신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보내어 당신들 집에 남아있는 아우를 이리로 데려오게 하고 나머지는 감옥에 가두어 두겠소. 나는 이렇게 하여 당신들이 한 말이 사실인지를 시험해 보겠소. 바로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오. 당신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 당신들은 첩자라는 누명을 벗지 못할 것이오. 요셉은 그들을 감옥에 사흘 동안 가두어 두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오. 당신들은 이렇게 하시오. 그래야 살 수 있어. 당신들이 정직한 사람이면 당신들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만 여기에 갇혀 있고 나머지는 나가서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서 집안 식구들이 허기를 면하도록 하시오. 그러나 당신들은 반드시 막내 아우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야 하오. 그래야만 당신들의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며 당신들이 죽음을 면할 것이오.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하였다. 그들이 서로 말하였다. 그렇다. 아우 일로 벌을 받는 것이 분명하다. 아우가 우리에게 살려달라고 애원할 때 그가 그렇게 괴로워하는 것을 보면서도 우리가 아우 예언을 들어주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괴로움을 당하는구나.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그러기에 내가 그 아이에게 못할 짓을 하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않다냐. 그런데도 너희는 나의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이제 우리가 그 아이의 피값을 치르게 되었다. 그들은 요셉의 통역을 세우고 말하였으므로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요셉이 알아듣는 줄은 전혀 알지 못하였다. 듣다 못한 요셉은 그들 앞에서 잠시 물러가서 울었다. 다시 돌아온 요셉은 그들과 말을 주고받다가 그들 가운데서 시므온을 끌어내어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끈으로 묶었다. 요셉은 사람들을 시켜서 그들을 가지고 온 통에다가 곡식을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이 낸 돈은 그 사람의 자루에 도로놓게 하고 또 길에서 먹을 것은 따로 주게 하였다. 요셉이 시킨 대로 다 되었다. 그들은 곡식을 나귀에 싣고 거기를 떠났다. 그들이 하룻밤 묵어갈 곳에 이르렀을 때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자기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다가 자루 아귀에 자기의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는 이것을 자기 형제들에게 알렸다.
내가 낸 돈이 도로 돌아왔다. 나의 자루 속에 돈이 들어있어. 이 말을 들은 형제들은 어리 빠진 사람처럼 떨면서 서로 쳐다보며 한탄하였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가. 그들은 가나안 땅으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그동안 겪은 일을 자세히 말씀드렸다.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를 보더니 엄하게 꾸짖고 우리를 그 나라를 옆으로 간 첩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에게 우리는 정직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의 자식들로서 열두 형제입니다. 하나는 잃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있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높으신 분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어디 너희가 정말 정직한 사람들인지 내가 한번 알아보겠다. 너희 형제 가운데서 한 사람은 여기에 나와 함께 남아있고 나머지는 너희 집안 식구들이 굶지 않도록 곡식을 가지고 돌아가거라. 그리고 너희의 막내 아우를 나에게 데리고 오너라. 그래야만 너희가 첩자가 아니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알 수 있겠다. 그런 다음에야 내가 여기 잡아둔 너희 형제를 풀어주고 너희가 이 나라에 드나들면서 장사를 할 수 있게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루를 비우다가 각 사람의 자루에 각자가 치른 그 돈꾸러미가 그대로 들어있는 것을 보았다.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는 그 돈꾸러미를 보고서 모두들 겁이 났다. 아버지 야곱이 아들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나의 아이들을 다 빼앗아가는구나. 요셉은 잃었고 시므온도 잃었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베냐민마저 빼앗아가겠다는 거냐. 하나같이 다 나를 괴롭힐 뿐이로구나. 루벤이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제가 베냐민을 다시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못한다면 저의 두 아들을 죽이셔도 좋습니다. 막내를 저에게 맡겨주십시오. 제가 반드시 아버지께로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야곱이 말하였다. 막내를 너희와 함께 그리로 보낼 수는 없다. 그 아이의 형은 죽고 그 아이만 홀로 남았는데 그 아이가 너희와 같이 갔다가 또 무슨 변을 당하기라도 하면 어찌하겠느냐. 너희는 백발이 성상한 이 늙은 아버지가 슬퍼하며 죽어서 스올로 내려가는 꼴을 보겠다는 거냐.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죄인들이여 손을 깨끗이 하십시오.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여 마음을 순결하게 하십시오.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읽어드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최근에 되어지는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이 상황과 시대 속에서 무엇이 가장 귀중한 것인가를 들어 생각하게 됩니다. 예기치 않은 기후의 변화와 그리고 요란하고 혼란한 세대, 신앙의 사람들은 과거에도 그랬고 옛날에도 그러했지만 어느 것 하나 우리의 마음둘 곳이 없음을 이 세상에서 실감하게 됩니다. 물론 변함이 없는 하늘의 약속을 제외하고 이 지상의 삶에 있어서 어떤 것도 긍정적인 것이 없음을 절감합니다. 어떤 사람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을 글로 쓰기도 했다지만 두 가지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에게 더욱 옥죄어 오는 것은 하늘의 것이든 땅의 것이든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라는 무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훌륭한 로비스트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 대상을 잘 로비해야 인생사에 유리할까 생각하게 하는 그런 고민이죠. 우리의 대상은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로비스트라고 하니까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호텔이나 극장, 국회의사당 등등의 현관이나 복도로 종종 휴게실이나 회견실로 쓰이는 곳을 로비라고 하죠. 사람을 잘 사귀어 두거나 그 연주를 이용하는 것을 로비스트라고 합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처신이 가장 현명한 자세인가 라고 자문했을 때 영원한 구석에서 들려오는 음성은 불변하는 하늘의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해야 하는가라는 두 번째 자문을 하게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긴장이 없습니까? 이중적인 국적, 그것은 결국 영광스러운 것이 아님이 분명합니다. 지상에 있는 국적과 하늘의 국적을 다 같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어느 국적이 참 우리의 국적인가를 바로 이해하는 것, 특히 하늘의 국적을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7절에서 8절 상반절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마귀 둘을 다 가까이 사귀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경계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그리하면 악마는 달아날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말씀하고 있죠. 분명한 경계를 설정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3절에도 같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치 못하리라. 고린도전서 10장 21절입니다. 공중에 권세 잡은 자 마귀든지 피 흘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든지 둘 중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8절 하반절에서 10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겁니다. 7절 상반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께 복종하고 그랬는데 이 복종할지어다 휘포타소라는 글이 썼는데 아래에 두다 항복하다 그런 의미죠. 항상 하나님의 복종 아래 나를 두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는 자세를 복종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준비된 자세로 볼 수 있습니다. 8절 하반절에 마귀를 대적하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안디스데미, 대적하다, 대항하다, 거역하다, 반대하다. 이 안티하면 반대하여 반대편에 그런 말이고 히스테미 하면 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너희를 피하리라 했는데 피우고 내빼다, 도망하다, 피하다, 사라지다.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도 이렇게 하나님의 권능 때문에 우리에게서 도망갈 수 있다는 겁니다.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할 때는 앵귀죠. 앵귀스, 가까이라는 말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말씀되고 있는데,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하는 것은 과거에 죄악된 습관을 끊지 못하는 것을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하는 건데, 아직도 어느 한쪽을 완전히 정하지 못하고 혼란해 있는 것을 이름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보면서도 백성들은 아직도 마음을 정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주님을 바라보면서도 우유부단한 자세를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같은 경우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바울은 한탄하고 있습니다. 9절에 여러분은 괴로워하십시오, 슬퍼하십시오, 우십시오, 여러분의 웃음을 슬픔으로 바꾸십시오, 기쁨을 근심으로 바꾸십시오 했는데, 죄에 대하여 단식하지 못하고 세상의 향락을 기뻐하고 있는 회개치 못한 삶에 대한 경계입니다. 어느 것이 진정 신앙의 기쁨이며 슬픔인가를 바로 판단하라는 요청입니다. 10절은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했는데, 우리가 사람을 의식하면 겸손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앙의 자세에서 진정한 겸손이 가능합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이어야만 합니다. 말로만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약속도 말뿐인 겁니다. 시편 119편 151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가까이 계시오니 주의 모든 계명은 진리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로 깨달아진다는 그런 고백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단계를 따라 그렇게 된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스바냐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이게 첫째죠. 두 번째는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세 번째 단계는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네 번째 단계는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결국 하나님을 멀어지는 데는 분명한 순서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유익이라고 고백합니다. 8절에 상반절이죠.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실 것입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까이 하라. 앵귀죠. 앞에서도 본 것 같은데 앵귀스 가까이에서 유래해서 손이 닿는 곳에 공간과 시간적으로 근처에 바로 옆에 등등의 의미를 가집니다. 시편 63편 8절에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확실합니다. 확실한 보호, 평안과 안전, 천국의 보장, 기쁨과 감사, 실패 없는 인생이 되는 거죠.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너의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서 42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하는 이사야서 49장 8절의 말씀은 바울사도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은혜의 때에 내가 너에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가까이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행사를 전파하리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마귀적인 세상이거나 아니면 하나님 어느 한편을 선택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두 대상을 적절히 잘 사귀는 것이 불가능함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칩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 삶에서 철저하게 제거하고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성결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이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신 것도 이를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는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위험한 세상 속에서 확실한 보호를 받고 하늘의 소망과 영혼을 보장받는 그야말로 땅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들입니다.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해야 할 로비입니다. 예수도의 피를 힘입어 거룩한 하늘의 로비스트들이 될 때 우리 모두가 이러한 넘치는 영광의 일꾼들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구세주는 유대민족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었습니다. 역사상 온 세상 사람들이 구세주를 기대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므로 베들레헴의 별이 떠오르기 전에도 온 인류는 자신만의 구세주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은 구세주를 완전한 학문적 스승으로 기대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이상적인 통치자가 구세주라고 기대했습니다. 약소민족에게는 구세주가 자신들을 억압하는 나라로부터 구해줄 정복자이자 정의를 베푸는 임금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에게 있어 구세주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 곧 메시아라야 했습니다. 마침내 때가 참으로 예수는 자기에 대한 모든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느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민족만 구원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구세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는 온 인류가 고대했던 구세주로 오셔서 세상을 뒤흔들어 놓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이에 관한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8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르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왔나이다. 그럼 예수님이 이루려고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주님의 기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그 죽음의 고통이 얼마나 클지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라 온갖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 위의 죽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 가운데서도 자신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원대로, 곧 그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이런 말씀이 더 나옵니다.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죽음을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이를 위해, 곧 우리를 위해 이때에 왔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동물 희생자사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애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자사를 위한 몸이 되기 위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 말씀이 히브리서 10장 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처럼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 피를 흘린 몸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한 몸입니다. 그리고 그 몸이 되시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온 인류의 구세주이십니다. 자신의 피값으로 죄에 팔린 우리를 다시 사셨습니다. 이것이 복음, 곧 좋은 소식입니다.
내 모나 주여.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이처럼 저에게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저희 각자가 처한 상황을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저희 마음을 하늘나라의 양식으로 채워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북한에서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동포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위로와 평안을 그들에게 주옵소서. 그들을 억압하는 악한 세력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